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가 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가꾸어 가기 위해 우리의 신을 벗는 일, 즉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행한 일 중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여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대내적으로 행한 일 중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교회 초기부터 정관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 7월에 창립되고 그해 연말에 정관을 제정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른 교회 운영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단위 목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비난받는 일 두 가지, 담임 목사나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의 재정이나 역할을 전횡,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것 할 수 없고, 또 목회자 세습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정관 개정안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 처분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일반 재산, 중요 재산, 그리고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은 없지만 일반 교회의 본당, 즉 주 예배당이 포함된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는 이 홍보관은 마포구청 소유의 땅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혹 이 건물이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면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이 갑자기 매각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교인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교인들의 총회, 즉 공동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중요 재산에 대한 결의는 기존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합니다. 둘째는 결산보고서 승인을 매년 4월에 시행한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결산보고서를 원장에서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또 교우님들에게 문서로도 나누어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국교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인들의 법적 승인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관이 통과되면 다음 달 4월에 결산보고서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셋째는 공동 담임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신임을 얻은 담임 목사는 신임 후 7년마다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입니다. 현재의 정관에는 새로 청빙받은 각 담임 목사는 목회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해당 담임 목사는 즉시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청빙을 받고 1년 후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게 되면 담임 목사의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시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정관에서는 7년마다 신임을 얻어야 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강조섭 목사님은 11월에 신임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를 포함한 새 공동 담임 목사는 2026년에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게 됩니다. 이 항목은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공동 담임들이 요청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우님들이 공동 담임들의 사역을 지켜본다는 의미와 함께 공동담임들 스스로도 자기를 바르고 적절하게 세워가겠다는 의지이고 지금의 위치가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임기 중 담임 목사는 재신임 후 전임 교역자로 전직이 가능하다입니다. 이 부분도 공동 담임들이 요청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 부교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임 목사, 전임 교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역자 중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전임 목사, 전임 교역자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 전임 교역자 중에는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고 대외, 교회 학교, 방송 등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직을 군림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역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다가 교구나 대외 등을 담당하는 교역자로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을 맡았다가 다시 전임 교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정년과 대우는 전임 교역자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정관 개정안 가결은 선거의 명부에 등록된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현재 선거인에 해당하는 분은 만 18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인데 총 8,953분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1,791분 이상이 투표하시고 투표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시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가능한 한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투표해 주시고 그것이 쉽지 않으신 분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마련된 투표소로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보내드린 휴대전화 문자와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 아래에 교회에서 난에 올려진 2024년 정관 개정안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가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길을 닦는 하나의 섬김이자 정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과 정신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신 예수님의 시신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자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은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일, 주님의 날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서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평생을 움켜쥐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할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되었을지라도 그날의 새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고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 신앙관을 새롭게 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혼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져 엘리 제사장의 슬하에서 자란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시작하는 날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의 출발이었습니다. 2005년 7월 10일 주일은 양화진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시작되는 날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날의 첫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에서도 그와 같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자 우리의 간증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본문에 보고 들어가니와 보이지 아니하더라에서 보다는 같은 단어로 발견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의 1차적인 걱정은 큰 돌로 막힌 그 무덤의 그 문을 또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의 돌문이 이미 열린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는 그대로 누인 상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주 예수님 예수의 시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 이전에 예수님에게 주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주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주 예수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여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란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날 때의 그 찬란함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돌이키실 때 그를 둘러비춘 찬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은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스라이 멀리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심에 새기면 새길수록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절수를 다 합하면 31,173절이나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잘 알려진 구절들,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될 것만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만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이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말씀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우리 마음 한중간에 자리 잡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전에 흘려서 읽었고 밋밋하게 여겨졌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렷하게 새겨져서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따라야 할 사용설명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애써 외면했던 말씀, 성경에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교우님들에게는 지금 또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져 있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제 스마트폰 메모장에 성경 구절 몇 개를 기록해 놓고 이따금 읽으며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드리곤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매년 11월 말이 되면 다음 해 다이어리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몇몇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곤 했습니다. 그 구절들은 때에 따라 바뀌기도 했지만 자주 써놓았던 새 구절이 이러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거나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예배당 한쪽 모퉁이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맡길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잘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인지 아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회자가 참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그 일을 네가 좀 해줄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저를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58절에 걸쳐서 힘을 주어 전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무의미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부터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게 되는 것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제가 섬기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주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 뒤 나머지 네 왕은 요시아 왕의 세 아들과 손자입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이면 그저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등 칭찬 일색입니다. 특히 요시아 왕은 제위 12년에서 18년까지 그의 나이 20살에서 26살까지 6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곳곳에 널린 산당들을 정리하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에는 성전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에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은 성전 안에 있던 궤에서 백성이 바친 돈을 꺼내다가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읽는 것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은 오랫동안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 폐부가 찔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실상과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성전에는 본래 율법,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성막이 아니라 그저 텐트일 뿐임, 천막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궤에서 들여진 돈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돈만 보였지 율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말씀인 줄 몰랐고 말씀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하의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또 유다로 돌아온 후에 요시야 왕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들으며 무엇을 각인했으며 무엇을 회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바르게 신앙 교육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참회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즉 3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살 청소년 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지 12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그의 나이 20살에서 26살까지 청년기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신앙개혁을 하였고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10살도 안 된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고 10대 청소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고 20대 청년기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온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혹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랐다면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돌이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 말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여기게 만들고 허상을 실상으로 오해하게 만들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신 분이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눈부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감격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정성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회의 절기 사순절 셋째 주일에 고백드리옵기는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음을 자인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 속에 율법책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듯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을 드나들고 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도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길로 걸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 정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교회를 꾸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